오늘은 역사고전 강의 제13강을 하겠습니다. 제13강은 로마 공화정이 로마 제국으로 변화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서 로마 공화정이라고 하는 책, 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그 옥스퍼드에서 나온 베리쇼드 인트로덕션 시리즈, 그걸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나온 베리쇼드 인트로덕션 시리즈의 하나로 로마 제국도 출간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켈리. 크리스토퍼 켈리는 1964년생으로 전공은 로마 제국사, 고대 말기이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번역한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석박사학위를 했다고 하는데 뭐 훌륭한 분들이 쓰고 번역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온 김에 옥스퍼드 그 베리쇼드 인트로덕션 시리즈의 로만 엠파이어 여기 보면은 정복, 황제의 권력, 공모, 역사 전쟁, 그리고 사자에게 던져진 기독교도들, 로마인의 삶과 죽음, 다시 찾은 로마, 이렇게 다 해서 7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책은 사실 로마 제국은 별로 그냥 위대하다는 말을 이런 데다 쓰면 안 되겠을 거예요. 위대하다는 말을. 그 서문의 첫 문장이 로마 제국의 건설은 놀랄만한 업적이었다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런 식의 표현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국을 건설한 게 놀랄만한 업적이냐. 이 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자꾸 그 땅을 넓히고 사람을 죽여가면서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넓히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과연 역사 철학 연구자로서 좋은 태도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좋은 태도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좀 습관적으로 로마 제국의 건설은 놀랄만한 업적이었다 이런 말 습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잉글랜드 북부 그런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좀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책은 그 베리쇼드 인트로덕션 시리즈에 있는 로마 제국의 그 책은 좀 제가 읽어본 바에 따르면 그 뭐라고 그럴까요? 로마 공화정에 비해서는 조금 밀도가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리고 읽으면 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약간 이 저자가 약간 좀 힘이 딸린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있어요. 로마 공화정을 쓴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그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 또 막상 그 이 로마 제국에 관해서 우리말로 된 책들 중에서 이렇게 250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으로 로마 제국을 한번 쫙 이 책은 연대순으로 적어놓은 건 아닌데 분야별로 저자가 분야별로 서술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관한 개관을 하기에는 좋아요. 또 로마 제국의 통사나 역대 황제의 통치에 관해서는 유용한 자술들이 이미 상당히 많이 출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주제별로 서술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쨌든 한 권으로 로마 제국 전체를 살펴보기에는 이 책만한 게 없죠. 뭐 우리나라에서 로마 제국 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학자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에 관해서는 이걸 한번 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13강은 그 위에 발문에 나와 있듯이 넓은 제국은 군대로서 지키지만 계속되는 영토 확장으로 인해 테크놀로지의 한계에 직면하면 통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콘스탄티누스의 제국 분할은 이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었으나 제국에 대한 신민들의 충성심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잖아요. 순전히 통치라고 하는 그 권력론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정치사상은 권력론, 그리고 정의론, 그리고 국제관계론 이렇게 셋으로 나뉘는데, 그냥 권력론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콘스탄티누스는 상당히 탁월한, 즉 권력을 유지하고 또 제국을 통치하고 하는 이런 능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죠. 과연 그가 얼마나 올바름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권력론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정의론의 측면에서 보면 뭐 보잘 것 없는 사람인데, 권력론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로마 제국을 그 생명선을 연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가지고 뭔가를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순전히 역사 그 자체, 히스토리컬 팩트 그 자체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로마 제국을 공부하는 것이든 로마 공화정을 공부하는 것이든 뭐 차이가 없겠지만, 나는 로마 제국에 흥미가 있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역사로부터 뭔가 좀 뭔가를 이끌어내고 싶고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좀 아주 그 고루하지만 어떤 교훈을 얻고 싶고 또는 흥망성쇠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을 하고 싶고 이런다면, 저는 당연히 로마 공화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흥미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뭐 좀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날의 그 아메리카 합중국, 미합중국에 대해서 한다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재미있죠. 미합중국의 그 역사 그 자체를 공부하는 건. 그런데 좀 생긴 지 얼마 안 된 나라고, 비교적 최근에 생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지금 미합중국은 당연히 이제 제국의 차원으로 들어서 있는데, 제국으로 들어서 있고, 제국이 쇠퇴기에 들어섰을 때 또 역시 그 전쟁만으로는 이제 현대의 제국이 운영될 수 없으니까 그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외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제관계로는 얼마나 잘 조율할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그에 참 걸맞는, 참 그 아메리카 합중국을 보면은 좀 외교에 관한 하는 거의 뭐 그냥 아메리카 합중국 대통령이라는 것만으로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지위만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좀 모자라는 점이 있었던 것인데, 그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 이후에 이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현재 미합중국에서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최상위 역량을 가진, 예, 최상위 역량을 가진 대통령이라, 사람이라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 그게 바로 미합중국으로서는 참 그 나라의 국운이죠. 그런 게 그 나라의 국운이죠. 바이든이 대통령을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낼 국제관계 그 질서, 그 질서가 향후 이제 좀 펼쳐질 텐데, 그것에 상응해서 한반도라고 하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좀 보잘것없는 땅덩어리인데, 이 땅덩어리의 국제 질서, 땅덩어리를 국제 관계에 있어서 좀 탄탄한 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좀 막 그 발돋움한 그 위치, 그것에서 좀 더 발전된 탄탄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일본보다는 좀 더 외교적으로 그 좀 위치가 올라간, 좀 결코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일본의 위치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동남아 지역이나 저는 저 중화민국 타이완에서의 영향력이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의 그 일본의 위세, 위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좀 남방 정책하면서 뭐 했다 해도 바이든과의 손발을 맞춰서 앞으로 좀 몇 년 더 하면 좀 좋을 텐데, 아, 지금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이게 각축을 벌이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네, 그냥 그렇죠. 그게 어이없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지난 3월에 알래스카에서 미 합중국하고 중국하고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그 구상대원 바이든의 대중국 그 견제 전략들이 이제 거의 뚜렷하게 그 형태를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걸 보면, 아, 역시 한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한수에 조금 편승을 해서라도 한국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아, 모르겠습니다. 13강, 원로원 귀족들이 카이사르를 살해했지만 로마는 결국 재정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이때부터 로마는 흔히 말하는 전성기를 맞게 된다. 제가 글을 쓸 때 저도 글 쓰는 습관이 있잖아요. 뭐 엄청난 필력을 가진 그 저자는 아니지만 그냥 그 허접한 별 볼 일 없는 필력이라도 오랫동안은 아니고 그냥 몇 년 쓰다 보니까 제가 글을 쓸 때 자동적으로 쓰게 되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 책들을 이렇게 해설 녹음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표현을 좀 습관적으로 쓰는구나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 책을 열심히 읽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한 번만 읽으셔도 되는데요. 그냥 읽으실 때, 아, 이 사람이 요 말을 쓰면 이게 어떤 뜻을 함축하고 있구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흔히 말하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속마음은 그냥 남들이 말하는, 나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그의 문장 하나가 로마는 흔히 말하는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또는 이른바, 이른바를 쓰나 모르겠습니다. 이른바를 쓰기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이 표현이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전성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으면, 요거는 요 강요니가 그냥 로마에게 사람들이 전성기라고 하는데 이런 따위를 전성기라고 말하는 건 참 어이없다. 그런 심중에 그런 걸 감추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조금 이렇게 제가 쓴 글을 또 유심히 좀 봐야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보면서도 좀 이게 내가 습관적으로 쓰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가를 좀 봤는데, 그것만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테고, 이 시기를 가리키는 말로는 팍스 로마나가 있다. 팍스 로마나, 예, 널리 쓰이는 말이죠. 로마의 평화. 그런데 이 표현이 팍스 브리타니카, 예, 브리튼 제국에 의한 평화, 그 다음에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근데 팍스 브리타니카나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표현들은 모두 다 긍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브리튼 제국, 그 다음에 아메리카 제국 이런 것들은 힘에 의한 평화를 또는 다른 나라의 굴복을 강요했던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 표현들을 흔히 말하는 전성기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공화정과는 다른 시기인데 팍스 로마나 시기를 지나면 군인 황제 시대가 되고 그에 이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역시 군인 황제 중에 한 사람이죠. 네, 군인 황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옥타비아누스가 존엄한 자, 즉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원로원으로부터 받은 서기전 27년부터 오연제 시대가 끝나는 180년까지를 가리킨다. 대체로 한 200년쯤 되겠습니다. 200년 정도면 한 왕조가 지속되는 연대가 길어봐야 300년, 200년, 300년이에요. 조선도 마찬가지죠. 조선도 저 1592년 임진왜란, 그러니까 1392년에 조선건국, 1592년 임진왜란, 그러니까 200년이잖아요. 그런데 조선이 1592년 이후에도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겪고 또 병자호란 뭐 이런 걸 다 겪고도 멸망하지 않고 500년을 갔다. 세계사에서도 유례없이 오래 지속된 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왕조가 물론 건강했느냐? 정말 그 왕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정말 행복했느냐?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왕조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그 필연적인 우연적인 요소들이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사를 할 때 일본 근세사 이걸 할 때 임진왜란이 일본에서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욕만을 원인으로 삼지 않고 어떻게 해서 그 조선 침공이 이루어 침략이 이루어졌는가 이걸 살펴볼 때 그것들을 다 어쨌든 이겨냈던 나라잖아요. 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그와 평화로운 시기 전란을 이겨냈다고 하는 것, 그거 굉장하죠. 오연제 시대라고 하면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시기에 다섯 황제 모두 혈연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그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아들에게 물려준 경우가 좀 드물죠. 군인 황제 시대는 당연히 싸움 잘하는 놈이 황제가 되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팍스 로마나는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인데 로마의 군사력에 의한 평화입니다. 즉 식민지에 대한 폭력과 착취로 유지되는 체제 그리고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최대 영토를 확보했고 이 국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팍스 로마나다. 신경 써야 됩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식민지에 대한 폭력과 착취로 유지되었다 해도 그 식민지 지배가 거의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가 212년 카라칼라 황제 때인데 이때쯤에는 로마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 안에 또는 로마 제국 국가라고 하는 것 안에 정말로 다양한 종류의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로마가 이제 그 보여주는 통치자의 측면에서 통치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나라를 유지하는가 이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로마에게 배울 점들이 몇 가지 생겨납니다. 그게 첫째가 뭐냐면 만민법입니다. 그 그 카라칼라 황제가 모든 자유민은 로마 시민이라고 했는데 그게 군대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거든요. 그게 만민법입니다. 로마 시민권과 만민법 그리고 중앙정부 성립, 조세기구 확립, 직업군대 운용 요게 이제 그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로마 제국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데요.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딱 로마 제국에서 좀 간과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뭐냐면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그 하드리아누스나 이런 사람들은 이베리아 반도 출신이거든요. 이스파냐. 그러니까 오늘날 에스파냐 지역 출신들이에요. 즉 이런 사람들이 황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이게 로마의 어떻게 보면 위대한 점의 출발점이죠. 제국이 유지되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순혈주의만 가지고는 제국이 안 돼요. 한국도 제국이 될 뭐 깜냥은 전혀 안 되는 나라고 또 저는 제가 한국이 제국이 되어서 전 세계를 호령하고 뭐 그런 걸 절대로 기대하지 않는데 참 그런 것들 좀 다양성에 대한 관용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갖추는 게 몹시 아주 몹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그런 다양성을 갖추면서 나라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정말 간절히 깊이 원하는 게 뭐냐? 제발 한국 사람들 그 조금이라도 자기하고 다른 게 생긴 사람들 또는 타민족 이런 사람들에게 좀 정말 극단적으로 배타적인 그런 태도 그걸 좀 버려야 되지 않나. 그게 진짜 정말 이슬람 무슬림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무슬림 그 모스크 짓는 거 그렇게 그 반대하고 말이죠. 정말 그런 것에 앞장서고 있는 좀 극우적인 개신교도들이 정말 미워요. 정말 미워요. 이게 이 당시에 개신교 그 기독교도들이 로마에서 박해를 받은 것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왜 자신들이 어떤 순교자들의 피 위에서 그런 박해를 딛고 일어선 종교였다는 거 그런 걸 왜 잊어버리고 무시무시하게 그런 짓을 할까 그런 생각이 마음이 안 좋습니다. 로마가 앞서 제가 발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는 넓은 영토를 통치할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었지 못했다. 그리고 로마 가도가 있긴 했다 해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한계는 영토 확장과 비례해서 차츰 두려워졌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권력론의 측면에서 보면 탁월한 사람이죠. 그 제국 통치의 효율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설정하고 새로운 원론을 설치한다. 그리고 제국의 원론을 동서로 나눈다. 그렇게 돼 있었죠.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서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기독교를 원인으로 거론해온 점이 있는데 사실은 로마 공화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뚜렷하게 드러났듯이 180페이지 밑에서 내제출해 보면 기독교보다는 보수적 지주들의 탓이 크다. 이게 큽니다. 이거 꼭 신경 써서 봐야 돼요. 땅 문제가 심각해요. 한국도 부동산 망국론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땅 문제가 지금 보수적 지주들의 탓이 더 크다. 이게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린 쇠락해 한 아주 중요한 원인이기도 한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서로마 제국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었던 그렇게 1400년대까지 갈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은 또한 그 비잔티움 제국에서의 기독교의 역할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관료 제도가 좀 뚜렷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180페이지에 제가 적어두었듯이 동로마 제국의 원로원은 말이 원로원이지 출신이 관료이다 보니 거의 근대적인 의미의 관료 집단을 이루었다. 원로원 체제를 이렇게 개편한 콘스탄티누스는 군대를 임무에 따라 기병대와 병경수비대로 나눈 것이고 이때 그 병경수비대 여기에 게르만 용병이 고용되기도 했던 것이죠. 따라서 14강에서 그 점을 좀 살펴볼 텐데요. 게르만 용병들이 어느 날 갑자기 로마 제국으로 침입해 들어온 게 아니라 로마화된 게르만인들이죠. 로마화된 게르만들. 이들이 이제 로마 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이렇게 혁신을 거듭했다고는 해도 이른바 로마의 중세화라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제가 방금 이른바 그랬는데 이거는 경멸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중세화라는 말 때문에 그렇죠. 로마의 중세화, 대토지 소유가 늘어나고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그게 자영농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대토지 소유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세금을 잘 내지 않으려 하고 또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지면서 제국을 유지하던 핵심적인 요소인 군대가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 국경 방어가 힘들어진다. 그러면 병경수비대 게르만 용병들을 이렇게 고용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병경에서는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돌봐주지 못하니까 결국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의 보호 아래 그 지역에 있던 농민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 안에 자체 작업장, 자체 군대, 자체 재정기구를 갖춘 독립적인 집단들이 발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5세기 서로마 제국의 몰락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요걸 잘 봐둬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게르만 용병들이 쳐들어와, 게르만족이 쳐들어왔고 망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중세화라고 하는 요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졌기 때문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요것을 현대적인 사태로 이렇게 번역해서 살펴보면 한국은 중앙집권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잖아요. 지방자치제 중요해요.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발달해서 지방에서 뭔가 자체적인 재정을 갖춰서 그 중앙정부의 큰 정책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게 이른바 중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라 전체의 균등한 어떤 발전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수도권 뭐 이런 것들이 수도권 집중 현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중세화라고 하는 요 표현 182페이지 메뉴줄에 중세화라는 요 표현이 있는데 요 중세화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그런 아니 여러 시대에 걸쳐서 나타난 이런 현상들을 전형적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그 점을 오늘은 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